베드로후서 1번 메시지 신성한 공급 1.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그리스도인 생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전서의 연속으로서 그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서신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공급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후서의 주제를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분의 통치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그분의 공급을 허락하십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여, 즉 신성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먼저 저자는 신성한 공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모든 공급을 어떻게 제공하시는지를 봅니다. 이것이 이 책의 주요 의의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후서는 전서에서 밝혀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림의 연속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갖는 것은 신성한 공급이요 신성한 통치입니다. 노예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은 본 서신의 서문입니다.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고 베드로는 주님께 받은 그의 새 이름입니다. 시몬은 태어날 때 주어진 그의 옛 이름을 가리키고 베드로는 거듭남에 의해 주어진 그의 새 이름입니다. 여기서 그 두 이름이 하나로 결합된 것은 옛 이름 시몬이 이제는 새 이름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은 옛 우주와 새 우주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신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옛 우주가 새 우주로 바뀌게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베드로에 의해 상징되고 옛 우주는 시몬에 의해 상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옛 창조를 대표하는 옛 이름인 시몬을 봅니다. 이제 베드로의 서신들에서 우리는 새 우주를 대표하는 새 사람과 새 인격을 봅니다.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전서에서 그는 자신을 사도라고만 언급했지 노예라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와 사도라고 말합니다. 노예라는 말은 베드로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고 사도라는 말은 주님이 그에게 주신 위임을 가리킵니다. 순종과 위임은 우리와 주님 간의 왕복 교통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위임하실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순종이 있고 사도에게는 주님의 위임이 있습니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사람들. 1절에서 자들이라는 단어는 이방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택함받은 나그네들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동일한 믿음을 할당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의 일정 구획을 할당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았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신약 안에서 믿는 이들에게 주신 참 유업임을 암시합니다. 열두 지파로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좋은 땅을 소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열두 지파 각각에게 땅을 할당해 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착용한 흉패 위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흉패에 부착된 우림과 둠밈을 수단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돌아갈 목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를 알게 된 것은 바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는 신약의 실제를 묘사하기 위해 구약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의 좋은 땅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분깃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따라 우리의 분깃은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좋은 땅이 구약의 성도들의 분깃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신약의 믿는 이들의 분깃입니다. 더욱이 구약에서는 좋은 땅이 열두 지파에게 할당되었고 신약에서는 보배로 믿음이 우리에게 할당되었습니다. 동일한 보배로 믿음이 할당된다 라는 어구는 번역과 주석을 아는데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어떻게 믿음이 우리에게 할당된 몫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깃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할당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고 말하는 것은 약간 교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분깃이라고 말하는 것은 훨씬 체험적인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단지 그리스도이시기만 하고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께 참여하거나 그분을 함께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만 합니다.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의 할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추거역으로 동일한 가치, 종기, 그러므로 동일하게 보배로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분량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받는 모든 이들에게 그 가치와 종기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모든 분깃들은 분량과 양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입니다. 예컨대 열두 지파 각각에게 할당된 좋은 땅의 분깃은 그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유다 지파는 벤야민 지파보다 더 큰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할당된 것이 크기에서는 다르지만 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토지의 질은 각 지파마다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 할당부는 동일하게 보배롭습니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의 경우에도 원칙은 같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오늘날 우리의 분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따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 참여하는 신성한 본성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한데 모은 것이 우리의 분깃입니다. 우리가 할당받은 것은 우리가 참여한 신성한 본성을 포함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임을 부디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입니다. 우리의 참 유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업은 내적으로는 생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고 외적으로는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분깃은 우리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공통된 믿음을 통해 참여하는 신성한 본성을 포함합니다. 이 여러 항목들, 믿음, 신성한 본성,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생명, 경건을 한데 모은 것이 우리가 할당받은 유업의 총체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믿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날은 대명사는 사도 베드로와 유대 땅의 다른 모든 믿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방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신약의 생명의 유업을 실체화시키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당해 주신 공통된 분깃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1절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라는 말로 끝납니다. 여기서 전치사 무엇무엇 안에서는 무엇무엇의 범위 내에서 혹은 무엇무엇을 수단으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범위 내에서 혹은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가 되시기 위한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베드로 당시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시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은 로마인들로부터 구별시키고 분별시켰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합당한 이해를 요하는 중요 문제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의 의뿐 아니라 구주의 의도 언급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각각 별개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면서 이 두 종류의 의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입니까? 물론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 둘 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1절에서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공정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공정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공정하심 안에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에게 신성한 분기신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할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의는 이제 단지 하나님의 의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만도 아닌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 구주로서의 그분의 의는 그분의 의로운 행동, 즉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순종 가운데서 행해진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을 의롭게 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의로운 행동을 근거로 한 그분의 공정입니다. 그러한 이중에 즉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또한 그 의를 수단으로 해서 보배로운 믿음 즉 신약의 축복에 대한 보배로운 실체화가 모든 나라들 가운데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할당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으로 인해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또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의는 단지 하나님의 의나 그리스도의 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모두의 의입니다.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의는 그분의 의로운 행동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그런즉 한 번제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을 절대로 순종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 화목을 이루셨고 우리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의는 그분이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을 근거로 모든 믿는 이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1장 1절에서 두 가지 의,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함께 두어졌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할당된 것은 바로 이 이중의 의 범위 내에서요,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베드로의 말은 그것이 가리키고 암시하는 바에 있어서 풍성합니다. 베드로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있던 공통된 사상은 하나님이 그들의 누림을 위해 그들에게 어떤 축복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들은 그들 자신의 의에 따라서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만일 그들이 의롭게 살고 행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들 자신의 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따른 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율법의 의라고 불리웁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율법의 의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0장 3절에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그 갈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요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 안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의 분기를 할당해 주신 것은 이런 유의 의, 즉 율법의 의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분기시 하나님의 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인 그러한 의 안에서 그러한 의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자신의 의와 대립되며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의 의에 대립됩니다. 우리는 네 가지 의, 우리의 의,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 그리스도의 의에 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나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았습니다. 이 이중 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의 분깃을 할당해 주시는 범위요 수단입니다. 분깃 곧 할당과 이중 의는 각각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유업이고 의는 그 유업이 할당되어지는 수단이나 도구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신약의 유업은 신성한 본성을 포함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이 유업은 또한 믿음과 보배롭고 지극히 뛰어난 약속들도 포함합니다. 이 모든 항목들이 함께 더해진 것이 신약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에게 이런 분깃을 주셨습니까? 어떤 범위 내에서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할당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이중의 하나님과 우리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수단으로 그 범위 내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에 반드시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의이기도 한 사람의 의에 의해서 할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이기도 한 하나님의 의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의 의에 관한 베드로의 말은 시대가 바뀌었음을 암시합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의 축복받는 근거가 율법에 따른 그들 자신의 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율법의 의이기도 한 사람의 의에 따라 축복받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분깃을 주시는 것은 율법에 따른 우리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에 따른 그분의 의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시대가 바뀌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신약의 유업을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갖게 될지 모르는 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된 그분 자신의 의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약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의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는 변했습니다. 모세나 율법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우리의 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의 유업을 동일하게 할당해 주신 것은 바로 이런 의 안에서요. 이런 의에 의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이중 의에 관해 분명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